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10절로 1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보죠. 우리 말씀에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은혜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받은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는 일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린 변심한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 된 지 고작 2년 때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하지만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 있었지요. 사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 왕이 되었고요. 또 자기 공적을 위해 블레셋 선제 공격도 감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과 군사 동원의 명분을 위하여서 블레셋과 전투를 곧장 또 이스라엘에게 공표하는 그런 치밀함도 있었지요. 이제 매우 능숙한 군주의 모습이 그에게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주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롯이 사울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 뿐이었지요. 나의 계획, 체면, 자랑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사울. 이 과정들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변심했음을 암시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뜻과 계획을 늘 앞세운다면 그의 믿음의 변심을 한번 의심해 불만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변심한 사울의 계획, 그러나 그 계획은 곧 망하죠. 국지적인 전투 극초반을 제외하면 이후의 모든 상황들은 전부 그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당한 블레셋은 곧장 반격을 준비했고요. 그런데 그 반격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에 숨고 도망쳤습니다. 전쟁 전에 아마 사울에게 모든 계획들은 명확하고 분명했을 것입니다. 주님 없이도 잘 되리라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절망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울에겐 이제 상황을 넘어설 담대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상황과 조건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실지온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이미 변심한 그러한 직후였기 때문이지요. 대신 사울은 이제 주변의 상황에 지독히도 얽매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인내심을 상실한 그는 곧 주변만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결국 마땅히 기다렸어야 할 사무엘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주도의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영적인 실수에 또 다른 실수를 덧대고만 그러한 사울,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사울에게 사실 기회는 많았었습니다. 자기 실수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 법한 기회들 말입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그래서 돌이켰다면 그에게 좋았을 것을, 하지만 사울은 계속 실수의 실수만을 더할 뿐이지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은 이리 시작하지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주도의 그 번제가 끝날 때쯤에서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번제가 끝날 때쯤이라고 하여 있으니까 이것은 날이 저물기 훨씬 이전이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인 즉슨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사무엘의 이 도착 시점을 비교적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의 성급함과 인내심 부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의 묘사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사울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과는 어긋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는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한 사람 되었으니까 주님과는 어긋나는 것이 뭐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그 차이, 그 간극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하여서 점점 더 커져 가버립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끝내 사무엘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주관하여 드렸던 사울. 사울도 길갈에 도착한 사무엘을 보고요, 그를 맞이하지요. 그런데 사무엘, 사울을 보자마자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리 묻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정말 사울이 뭐 한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훤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주도로 하나님께 번제 드렸습니다. 어쩌면 사무엘 길갈에 도착하면서 그 번제 드리는 상황을 다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이렇게 물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사실 곧바로요 사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의 그 잘못을 곧장 지적하지 않고요 재차 다시 한번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왜 사울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있는가? 그것은 사무엘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말이지요. 사무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요 시작된 이 사단이 여러분 누구로 시작되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이 왜 그의 주도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의 행동에 대해 다시 물어본 이유는 사울이 혹시라도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사무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까 싶어서 재차 다시금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사무엘 사울을 참 많이 책망하지요. 그런데 그것 사울 미워서 그러는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완전하게 무너졌을 때 여러분 누구보다 가장 크게 슬퍼했던 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사무엘이었지요. 여러분 사울이 완전한 폐위되었을 때 사무엘은 한동안 아주 깊고 강한 비탄 속에 잠겨 있었더랬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거기에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책망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많이 경고하고 견책하고 물어보았던 이유는 물론 사울의 실수가 많기도 했기 때문이겠지만 사무엘이 사울의 왕으로서의 성공 그리고 그의 영적인 회복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바라고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잘못을 그 스스로가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십시다. 여러분 사무엘이 7일이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성경이 말하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에게 오지 않았던 그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심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기 시작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상황이 뒤바뀌지요. 그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곧장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깨달아보고 하나님께 즉시로 회개했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온전했다면 그리했었어야 하겠죠. 여러분 사무엘은 그 7일 동안 사울에게 그러한 변화와 회개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 변심한 마음, 당신 스스로 회개하고 되돌려 볼 수 있는 기회와 날들 말입니다. 7일의 시간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안 했지요. 되려 변심한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죄악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무엘의 질문을 듣게 된 사울, 그가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11절 중반부터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리 대답하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여 있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헌제를 드렸나이다. 사울 사무엘에게 이처럼 대답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제가 당신 없이 내 주관으로 번제를 드리기는 하였는데 선지자님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다 나름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또 자세히 덧대어 설명하지요. 어떠한 이유들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는 상황 때문이라 말하였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반격을 준비한 블레셋이 이제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들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 제대로 된 번제 예배도 못 드리고 이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속히 그 예배 드려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주도해서 그리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울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실미도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영화가 언제적 영화지? 라고 찾아봤더니 2003년이더라고요. 20년 전 영화입니다. 최근 영화라고 생각해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더니 벌써 20년 지난 영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 영화의 유명한 대사들 써보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는 건 15년 전, 20년 전 영화 그렇게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 그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에 많은 대사들이 있었지만 아주 유명한 명대사 하나 있었죠.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사 말이죠. 여러분, 사울의 변명이 이랬습니다. 아주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울은 비겁한 변명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했던 사무엘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뜨려버렸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도 무시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버립니다. 사울 인생의 쇠퇴, 쇠락, 추락, 부서짐, 내리막, 그 모든 과정들이 오늘 본문의 이 대답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중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보십시다. 여기에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과 회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요. 이스라엘과 사무엘과 블레셋 때문이라고 하는 오직 남만 탓하는 부끄럽고 비겁한 변명들이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변심한 인생의 특징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변심하면 비겁한 변명만 늘어납니다. 왜 사울이 설명한 것들이 여러분 비겁한 변명일까요? 먼저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상황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상황 사실 앞선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된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난 일이 없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황이 일어난 이유겠지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겁먹고 도망치게 됐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이 상황을 자초한 자가 누구였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부 다 사울이지요. 여러분, 사울이 교만하고 욕심내어서 주께 묻지도 않고 군사 모아서 블레셋 수비대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난리는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제일 먼저 지목하고 핑계대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 즉 자기가 지키고 섬겼어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해서 내가 번제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도망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으니까 믿음 좋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을 도망치게 만든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울, 자기의 일은 쏙 빼놓지요. 사울의 변명은 계속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지목합니까? 사무엘 지목하죠. 당신께서 약속한 날 동안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살펴봤지만요, 사무엘은 그 날에 왔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그의 실수였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의 교만으로 시작된 이 전투가 없었더라면 애당초 사무엘이 이 길갈로 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사무엘 그렇게 탓합니다.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탓을 사무엘의 면전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것만 봐도 지금 사울이 얼마나 어긋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반격이 임박했기 때문을 알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반격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치러 온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를 치러 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요,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놓고 보면 어떨까요? 앞뒤 다 자르고 보면 도망치는 백성들 때문에, 늦은 사울, 사무엘 때문에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변심한 사울이요, 여러분, 남들만 탓하는 비겁한 변명만 내놓을 뿐입니다. 다양한 이유들을 늘어놓습니다. 누구보다 자기만 소중히 여기는 그의 태도도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정당하고 온전했던 것은 그의 말 가운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심하기 시작하면 늘어가는 것은 변명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겠지만 변명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린 그 기회마저도 상실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과정에 놓여져 있지만 내 변명 늘어놓기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들이 오늘 사울에게서도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13절 말씀 중반까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중반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중반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사울을 향해 그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 죄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다의 히브리어는 샤칼입니다. 여러분, 이 샤칼은요, 어리석다 그리고 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구약성경에 사용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범하였을 때에, 그때에 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이 샤칼을 여러분, 사무엘이 단순히 사용했을까요? 그저 사울이 자기 주도로 번제 드렸다고 하여서 악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사울의 모든 생각들, 계획들, 의도들, 행동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변심한 어리석고 악한 죄라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이 사울의 죄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죄냐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현재 시점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십시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울의 위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이시라.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사울이 혼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교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왕의 일탈을 이미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더랬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직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으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 바람이 여기 묻어나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15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나의 기대와 달리 혹여라도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생기면 왕과 백성들 모두 다 징계하리라. 하나님 그리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것들을 반드시 지켰어야 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기대와 말씀을 초대왕 사울부터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가 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저 번제 그가 드렸다 말한 것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모든 것 다 몰랐다고 칩시다. 뭐 예전에 있는 것들 다 까먹고 내가 죄 가운데에 이렇게 넘어졌다라는 것 인정하면 그럼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사무엘에게 이러한 적나라한 경고를 들었으니 그 다음이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그동안 몰랐는데 지금 나의 면전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의 반응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때늦은 후회가 된다라고 해도 일단은 지금 알았으니까 말입니다.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구분해서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14절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했을 것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 중간에 그의 왕위를 폐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미에서 보듯이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켰다면 사울의 왕조는 아마도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의 왕조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짧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뒤이어 나올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날에 폐위됐다라고 말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러면 회개했어야 하는 거죠. 돌이켰어야 하는 거죠. 징계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사울이요, 회개는커녕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회개에 더딘 사울의 태도가 결국 그를 인생 끝까지 끝까지 몰고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변심한 인생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변심한 인생은 회개에 인색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정당한 지적 속에서도, 자기의 왕조가 한정적일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 속에서도 사울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심한 그는 자기 변명 늘어놓는 데는 아주 능숙했지요. 그런데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는 이만큼 옹색한 자가 없습니다. 회개치 않는 마음과 자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나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 사례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죠. 여러분, 그때 사울이 심각성을 느낍니다. 사무엘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늦었죠. 늦었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킬 때 돌이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늦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치 하지 않은 사울은 결국 그 대가를 치러내게 되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주변을 향한 핑계와 변명은 들어가는데 내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 내 조건들 들이밀면서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변명한다? 이것도 주의해야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변명인지 하나님 앞에 호소인지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행여라도 회개할 제목들을 내 상황으로 합리화시키는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제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망설이거나 지체하거나 변명하거나 대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변심한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변심한 사울이요, 이제 사람 의지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보시면 이 상황 후에 사울은요, 건장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보면 다 불러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사람만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변심한 사울, 그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축복을 상실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과 세상 의지에도 그것 막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좋지 않은 변화에 사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다 하여도 무너지는 것 순식간입니다. 예전의 믿음 얘기할 바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서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주로부터 변심치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변명과 핑계보다 회개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 온전히 지켜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심지는 견고하십니까? 여러분은 변치 않으셨습니까? 변심하는 과정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그대로 내어드리며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변심치 않는 자를 우리 주님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로부터 돌아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변명과 핑계로 주 앞에 나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것들에 대해 인색하지 않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정케하여 주심을 믿으며 회개하는 자의 자유와 회복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향한 마음들 변치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